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23일 필리핀 클라크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에서 이뤄진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하나뿐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규탄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영내와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외교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군사태세를 갖춤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이날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한 단계라며 미국, 한국, 일본 3자 간 방위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전례 없이 위험하고 임박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이런 위협 수준에 대해 다른 대응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미한일 3자 간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3일 강한 외교력을 이용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달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를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북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22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뒤 이뤄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돼 단독으로 개헌한 발의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가 북한과 중국 등 일부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과 관련해 일본 내부 언론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레스트 틸러슨 국무장관 23일 아프가니스탄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중동과 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틸러슨 장관은 이날 사전 예고 없이 아프간을 방문해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총리 격인 압둘라 압둘라 최고 행정관을 만났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새 남아시아 전략은 아프간 정부와 우방국들과 협력해 아프간의 평화를 이루고 이를 방해하려는 테러 분자들을 소탕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나 아프간 대통령은 미국의 이 같은 전략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모든 당사자들은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미군 11,000명이 주둔해 있습니다. 델펜 로렌자니 필리핀 국방장관 23일 필리핀 남부 마라웨이에서 벌어진 반군과의 전투가 5개월 만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로렌자나 국방장관이란 기자들에게 마라위엔 더 이상 반군이 없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정보군이 반군 지도자 두 명을 사살했다며 마라위가 테러분자 세력으로부터 해방됐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숨진 반군 지도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에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필리핀이 계엄령을 내리고 반군 소탕 작정을 시작한 이래 천여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러시아에서 민영 라디오 방송사 여기자가 23일 괴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한 괴한이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에호 모스크바 방송사 14층에서 근무장인 타티아나 펠렌가웨르 부국장에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찔렸습니다. 중상을 입은 부국장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타이타닉이란 제목의 영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2년 영국에서 출발해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실제 침몰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고 북한에서도 큰 인기를 끈 영화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당시 타이타닉호의 1등실 승객으로 침몰과 함께 숨진 알렉산더 홀버슨 씨의 편지가 경매에 붙여져 약 20만 달러에 팔렸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타이타닉호에서 나온 물건 가운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건데요. 편지에는 궁전 같은 배에 탔다며 어머니께 자랑하는 내용과 며칠 후면 도착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홀버슨 씨의 시신과 함께 발견됐던 이 편지는 바닷물에 절어 얼룩이 많지만 읽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이번 경매에서 그 역사적 가치도 인정받았다고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경매에서 이 편지를 구매한 사람은 이 편지를 박물관에 기증할 뜻을 밝히기로 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긴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8도에서 18도, 신의주 4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도에서 19도, 함흥 6에서 20도, 끝으로 청진은 2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타이타닉호에 관련된 내용 소개해드렸는데요.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이기도 한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내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보시죠.
Show you go on. one time and last for a lifetime and never let go till we're gone. Love was when I loved you one true time. I hold you in my life, will always go o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일본 연립 여당이 22일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공약대로 헌법을 고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카탈로니아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하기로 의결했고요. 이어서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전 세계 인재들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에서 22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됐군요.
네, 중의원 총선거가 22일 일본 전역에서 있었습니다. 중의원은 양원제인 일본 의회에서 이 하원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실질적인 정책 수행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전체의 465석 가운데 313석을 차지했고요. 진보진영 신당인 입헌민주당이 55석을 차지해서 제1야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은 50석을 얻었습니다.
예, 자, 연립여당의 의석은 300석이 훨씬 넘고 제1야당은 50석을 조금 넘겼군요.
네, 한마디로 여권의 압승이었는데요. 특히 313석을 차지한 건 의미가 큽니다. 예,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이 전체의 3분의 2인 310석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선거 결과로 일본 연립여당은 이 보수 야권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개헌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아베 신조 총리도 역시 개헌선을 확보한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요?
네, 아베 신조 총리가 23일 총선 승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과 여당, 야당의 폭넓은 합의를 얻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직 개헌 시안을 정해놓진 않았는데요. 개헌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일본 자위대 설치와 운영 근거를 헌법의 명계에서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으로 교육 무상화, 세 번째 참의원 선거구 조정, 네 번째로 긴급사태 또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의 권한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게 자민당 총선 공약집에 들어있는 개헌 방향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모이는 건 첫 번째 자위대 헌법 근거 확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자위대가 이제 군대 역할을 하도록 한다고요?
네,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전후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국 사령부와의 협의에 따라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일본의 헌법 구조 1항과 2항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동안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자위대 설치와 운영 근거를 추가해서 공식적인 무력 행사 기구가 되게 하고요. 이를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게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계획입니다.
예. 자, 선거 초반에는 야권 신당이 관심을 모으면서 집권 자민당의 계획이 무산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첫 여성 도쿄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 지난 7월에 도의회 선거에서 지역 정파를 이끌어서 자민당에 크게 이겼는데요. 이를 발판으로 희망의 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해서 이번 총선에 임했습니다. 동시에 제1야당인 민진당이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이 소속 의원들이 신당으로 모였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후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일본 매체들이 이 신당 돌풍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언론은 지난 1992년에 일본 신당이 집권에 성공했다는 사례를 전하면서 희망의 당을 상대로 자민당이 고전할 걸로 전망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가볼 텐데요.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했군요.
네, 스페인이 지난 토요일에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주재로 긴급 내각 회의를 갖고 카탈루냐 자치구에 대한 헌법 155조 권한 발동을 의결했습니다. 이 스페인 헌법 155조는 자치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직접 통치할 걸로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또 6개월 안에 선거를 실시해서 새로운 지방정부를 구성할 예정으로 보도됐습니다.
예,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죠.
네, 이 스페인 북동부 대도시인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는 나머지 지역과 문화 또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고요. 경제력도 월등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스페인 치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달 초에 자치정부가 분리 독립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정세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투표 참가자의 90% 이상이 독립에 찬성했다고 자치정부 측은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를 원천 무효로 규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스페인 정부가 독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시안을 자치정부 측에 제시했는데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중앙정부의 직접 통치가 시작되는 건가요?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지난주에 내각회의에서 의결한 헌법 155조 권한 발동안을 금요일에 스페인 상원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이 내각회의 의결사항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치정부의 라울 호메바 외무부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카탈루냐인들의 의지에 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BBC 방송에서 비판했는데요. 자치정부 측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불복종 운동을 주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예, 자 자치정부 측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예, 스페인 상원이 헌법 155조 발동안을 심의하기 전날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의회에서 공식 독립선언을 할 걸로 보는 매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건데요. 공식 독립선언이나 자치정부 해산, 이렇게 양측이 극단적인 조치를 실행하기 전에 막판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걸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유럽 이웃 나라에서도 이렇게 중앙정부에 맞서는 움직임이 또 있다고요?
네,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롬바드리아주 또 베네토주가 22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주민투표를 각각 실시해서 압도적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밀라노가 있는 롬바르디아주에서는 40% 이상이 투표를 해서 95%가 찬성했고요. 또 베네치아가 있는 베네토주에서는 투표율이 약 60%에 찬성률이 98%였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카탈로니아처럼 독립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죠?
네, 아니고요. 이 세금 분배 개선이 자치권 강화안의 핵심입니다.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처럼 이 분리 독립하자는 내용은 아니지만 부유한 자치구 주민들이 낸 세금이 가난한 나머지 지역에 쓰인다는 불만이 압도적인 주민투표 찬성으로 공론화됐다는 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경제성장에 힘입어 전 세계 인재들의 허브,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이 전 세계 인재들에게 전례 없이 매력적인 나라가 되고 있다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포브스는 최근 국제 인재 동향과 부의 관리 2018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오는 2022년까지 중국이 국제 인재들의 이동이 가장 활발한 중심지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예. 자, 국제 인재들의 이동이 활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한마디로 그때까지 중국은 세계에서 유학생을 가장 많이 내보내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 인재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해외로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는 인도인데요. 하지만 인도는 세계적인 인재들을 끌어모으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 어느 나라도 해외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동시에 외국 인재들을 많이 유치하는 나라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한 5년 뒤면 유학생도 가장 많이 보내고 또 동시에 국제 인재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요 목적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케네스 제럿 미 상공회의소 상하이 사무소 소장은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을 찾는 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고 있고 귀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늘고 있는 걸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국한 중국 유학생은 43만 2천여 명으로 유학생의 80%가 귀국한 걸로 나타났고요. 특히 정부의 후원을 받은 유학생은 98%가 귀국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뭘까요?
예, 중국이 경제 규모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한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귀국을 선택한 중국 유학생의 비율은 약 14%에서 85%로 무려 6배나 뛰었는데요. 이 기간에 중국은 국내 총생산이 8배 성장하면서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이들의 결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중국 경제가 활발히 성장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취업의 기회도 많아지고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서방 국가들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이민 정책을 강화하면서 취업 문호가 좁아진 점 등이 이들의 중국행을 결심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적극적인 인재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요?
예, 지난 2008년 말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제 전문가 유치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약 6천 명의 전문직 인력이 중국에 입국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내 국제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들이 이민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세계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보다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서 세계 수준의 인재들을 유치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감세안이라고 평가한 세제개혁 법안의 의회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미국에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5명이 허리케인 자선기금 모금을 위해 나섰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동통신기기 회사의 암호화로 약 7,000개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혁 실현 가능성에 자신감을 나타냈다는 소식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미국 폭스뉴스 방송과 회견했는데요. 이번 세제 개혁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세금 감면 계획이라면서 올해 말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세제 개혁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세제 개혁 문제는 건강보험 개혁 그리고 국경 강화 등과 함께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찬성표를 확보한 걸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를 자신한 세제 개혁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세금을 깎아주고 과세 항목을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으로는 현 7단계인 이 세율을 3단계로 조정했습니다. 기업에 매기는 세금, 즉 법인세율은 기존 35%에서 20%로 대폭 줄였고요. 그 밖에 상속세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준 항목을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방송회견에서 세제개혁이 탄력을 받았다면서 엄청난 성장을 촉진하고 부채와 적자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제 개혁 법안 통과를 장담하듯이 얘기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하군요.
네, 최근 들어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연방 상원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자, 여기서 세제 개혁 법안을 단순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규정해 놔서 커다란 장애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이 단순 과반이라고 하면 상원이 모두 100석이니까 51표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이 의사진행 방해가 있습니다. 이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려면 이 60표가 필요한데요. 이 예산 결의안이 세제 개혁 법안을 이 필리버스터에 구애되지 않고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예. 자, 현재 상원 공화당 의석이 52석이니까 이 표결에서 반대표가 한 표 나오더라도 통과가 될 수 있겠군요.
사실상은 반대표가 두 표까지 나와도 됩니다. 이 반대표 두 표로 찬반이 50대 50으로 동수가 되면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정권에 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킬 수가 있지요.
예. 자,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럼 이 세제 개혁 법안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네, 일단 법안을 만들어서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하원과 협의해서 하나의 법안을 만들고 이걸 또 통과시켜야 합니다.
예, 이 세제개혁 법안이 하원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상원뿐만이 아니라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고요. 또 하원에서는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없기 때문에 세제개혁 법안이 상원보다 훨씬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22일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전화로 회의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도 이 전화회의에 참석해서 세제 개혁 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세제 개혁 법안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물론 세제 개혁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맞습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공화당의 세제 개편안이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중산층의 부담을 지우는 방안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주정부나 지역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항목을 없애는 항목을 몇몇 공화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 작성 과정에서 이런 쟁점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쟁점으로는 이 재정적자 증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세수, 그러니까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 문제도 쟁점입니다. 관련 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혁안이 실현되면 앞으로 10년간 줄어드는 세금 수입이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공화당 쪽에서 나온 안으로는 이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이 백악관 측은 다만 세제 개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부족분이 보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세제개혁 법안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도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관심거리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미국 전직 대통령 5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례적인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생존에 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한자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미 카터,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그리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1일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미국 남부와 중미 미국력을 휩쓴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이들 전직 대통령 5명이 참석한 겁니다. 자, 이날 행사에는 레이디 가가, 엘라베마 등 미국의 유명 음악인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 그 2000년대 들어서 전직 대통령들이 이 구호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던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만났는데요. 2004년에는 서남아시아 쓰나미 구호기금 그리고 이듬해인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IT 지진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만났고요. 하지만 이들 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모인 건 지난 2013년 이래 처음인데요. 당시 이들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도서관 개관 기념 행사에 모인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직 대통령 5명이 구호기금 마련을 위해서 다시 한자리에 모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했나요?
아닙니다. 참석하진 않고 영상으로만 인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서 이들 전직 대통령들이 미국의 가장 뛰어난 공직자들 가운데 하나라며 이들의 빛나는 노력이 미국이 하나임을 상기시킨다고 칭송했습니다.
예. 자, 21일 행사에 참석한 전직 대통령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구호기금 행사에 보여준 미국인들의 반응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했고요.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직도 할 일이 많다면서 미국의 마음은 미국이 가진 문제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자선음악회 주최 측은 이날 행사에서 3,100만 달러를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여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연설을 해서 눈길을 끌었었죠?
맞습니다. 상당히 화제가 된 연설이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우연히 19일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연설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애둘러 비난하는 내용이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Our politics seems more vulnerable to conspiracy theories and outright fabrication. We've seen our discourse degraded by casual cruelty.
네, 부시 전 대통령 말인데요. 정치가 음모와 날조에 휘둘리는 것 같고 잔인함이 일상적인 풍조가 됐다는 겁니다.
At a time when our politics just seems so divided and so angry and so nasty.
네, 이번엔 오바마 대통령이 말인데요. 현재 정치가 너무 분열적이고 엮였다는 말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뭐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서 한 말이라는 분석이 많았죠?
맞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날 행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두 대통령 그간 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건강보험 제도 개편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만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지요. 한편 두 사람의 연설을 두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오랜만에 대통령다운 연설이 대중에게 울림을 던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등의 이동통신기기의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는데요. 정보 수집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개월간 FBI가 정보를 빼내는 데 실패한 이동통신기기가 약 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22일 미 동부 필라델피아시에서 열린 국제경찰수장협회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레이 국장은 이런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문제라는 겁니까?
네, 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얻는 정보는 법 집행기관이나 정보기관의 수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레이 국장의 지적인데요. 마약 범죄나 인신매매, 대테러, 방첩활동, 조직범죄, 미성년 노동착취 등 다양한 범죄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법 집행기관들은 오래전부터 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전화와 같은 이동통신기기의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에 그동안 불만을 가져왔었죠.
맞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안보국 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 씨가 NSA가 민간인의 전화통화 기록이나 이메일과 팩스를 주고받은 기록 등 이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한 사실에 폭로하자 관련 회사들은 고객 정보를 위해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수사기관의 요구에도 통신기기 업체들은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암호를 푸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암호화를 두고 소송 직전까지 갔었던 적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 말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총격 사건으로 1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요. 법무부는 용의자인 이 파키스탄계 미국인 부부의 손전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손전화 제조사인 애플사에 용의자 손전화기의 암호를 풀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사는 이런 요청을 거부했지요. 결국 법무부는 다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용의자의 손전화 잠금 장치를 풀었고요. 애플이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법무부는 암호화된 정보를 찾아내는데 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이날 레이 FBI 국장은 암호화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데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그러면서 FBI와 이 세계 법 집행기관들의 협력을 극찬했는데요. 해외 테러 집단이나 자생적 테러 분자들의 위협이 누적되고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 테러와 폭력 범죄를 소탕하는 데 있어 이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레이 국장이 의회 노력도 촉구했다고요?
네, 레이 국장은 의회가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를 재승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미 정보기관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정보를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미 의회는 지난 2012년 말 관련 조항의 5년 연장을 승인했고 만료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온 겁니다. 레이 국장은 의회가 해당법 조항을 재승인하지 않으면 수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I am American.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 대부분은 미국에 처음 정착하면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서 화려한 출발을 하기란 쉽지 않죠. 오늘의 주인공 타시타 투파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2년 20대 후반의 나이에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온 타시타 씨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일부터 시작했는데요. 25년이 지난 지금 타시타 씨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손꼽히는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미국의 도로 곳곳엔 아이들을 학교로 실어 나르는 노란색 통학버스, 즉 스쿨버스가 줄을 잇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미국 학생들은 대부분 이 스쿨버스를 이용해 등교하기 때문인데요. 미 중서부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가장 성공한 스쿨버스 회사로 손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MTN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무려 1만 5천 명의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MTN이 새롭게 문을 연 버스 집결지, 노란색 스쿨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타시타 투파시입니다.
I do drive a lot. I actually had a
전 지금도 운전을 많이 합니다. 새로 산 차의 운행 거리가 지난달에 16,000km를 찍었는데 한 달 만에 거의 두 배가 됐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운전 중독인 것 같습니다.
운전이 좋아 시작한 스쿨버스 사업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타시타 씨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오로모족이 거주하는 오로미아주에서 태어난 타시타 씨는 13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가족이 운영하던 농장에서 자랐는데요. 늘 도시로 가서 멋진 직업을 갖겠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타시타 씨는 난민 신분이 되고 말죠.
I was a political asylee. I did not agree or like.
전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에 반대했거든요. 미국에 오기 전에 전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정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에티오피아의 공산주의 군사정권이 소련 붕괴와 함께 무너졌죠. 전 오로모족의 일원으로 오로모 해방 전선의 활동을 도왔는데 하지만 결국 에티오피아의 최대 반군 조직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 민주전선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에티오피아를 떠나게 됐습니다.
정치적 난민으로 미국에 온 타시타 씨가 정착한 곳은 미네소타주의 최대 도시 미니애폴리스였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 온 게 1992년 9월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을 날씨였죠.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에서 나와 도심을 걸었는데 정말 높고 멋진 빌딩이 있더라고요. 몇 층인지 세봤는데 50층까지 세고는 멈췄습니다. 끝까지 못 셀 정도로 고층 빌딩이었어요. 나중에 이곳이 미니애폴리스의 명물이자 상업용 빌딩인 55층짜리 IDS 센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훌륭한 건물에서 멋지게 차려입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미국에서 뭔가 해내고 싶다. 뭐 이런 다짐을 했죠.
하지만 이 막상 미국 생활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I could speak English, but I found out that I didn't after I came to Minneapolis.
에티오피아에 있을 땐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미니애폴리스의 힐튼 호텔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그릇 닦는 일이었죠. 시간당 5달러 60센트를 주는 일이었는데 전 그래도 재밌게 일했습니다. 이후에 직업훈련센터에 등록해서 일을 배우기도 했고요. 공장에서도 일하고 경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타시타 씨는 학교에도 진학했는데요.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과 국제관계학 석사를 따게 됩니다. 학위를 마친 후엔 미네소타 주정부의 주택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When I came to the United States, there were so many opportunities, and one of these opportunities is to be able to do two jobs.
미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했던 저는 주정부에서 일하면서도 택시 운전을 또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으로서 어떻게든 살림에 도움이 되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주말과 저녁 시간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돈을 버는 것도 좋았지만 운송업 일이 무척 재밌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운전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조금 일하다가 택시 회사에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타시타 씨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하고 또 공항 같은 먼 거리는 피하고 가까운 거리만 다닌다고 동료 운전사들이 타시타 씨를 회사 측에 고발한 건데요. 결국 택시 회사는 타시타 씨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타시타 씨는 본인의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There are always challenges for me to do business in Minnesota.
특히 사업을 시작할 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전 무엇보다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절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저와 비슷한 생각과 신념을 가진 사람과 일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2003년에 형과 함께 스쿨버스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학교를 다 찾아다니면서 직접 손으로 쓴 사업 신청서를 냈습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던 거죠.
타시타 씨는 아내가 쓰던 밴, 그러니까 승합차 한 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소에 머무는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주고 오는 일을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When we started this business, I think I neglected going to the
사업 자금을 빌릴 데가 없었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신용도 없었고요. 제가 거래하던 은행원조차 돈 낭비하지 말라며 비꼬았습니다. 결국 사업 융자를 받는 건 포기했고요.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벤 한 대에 사업 자금도 부족했지만 한때 외교관을 꿈꿀 정도로 탁월한 친화력과 협상력을 가진 타시타 씨는 일을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5년이 지난 지금 MTN은 직원 300명이 일하는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최근 새롭게 문을 연 버스 집결장엔 300대의 버스와 벤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I would say if you are young, make sure that you are washing your mama's dish.
전 젊은 사람들에게 어머니 주방 일을 도우라고 조언합니다. 훈련은 집 주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요즘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도 활용할 줄 알고 기술도 더 좋고 더 열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훨씬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 출신 타시타 투파 씨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타시타 씨의 성공 비결과 함께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n't put one's finger on it. Can't put one's finger on it 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can't put one's finger on it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can't put one's finger on it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later.
Sure.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새 그림 잘 봤지? 어떤 거 같아? 라고 묻자 제가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아름답긴 한데 무언가가 좀 빠진 것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제이슨은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어 그래? 그럼 뭐가 빠진 것 같은지 정확히 말해줄래? 라고 하자 저는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솔직히 딱 잘라 말하기가 힘들어.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 라고 했습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can't put one's finger on 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later.
Sure.
Today's phrase, can't put one's finger, F-I-N-G-E-R, finger on it. Can't put one's finger on it. Is used when you can't find out the exact reason why a situation is the way it is, especially when something is wrong. It can also mean that you can't recall or remember something. Can't put one's finger on it은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 또는 또렷하게 생각해내기 힘들다와 같은 뜻입니다. 본문에서처럼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한데 알아내기 어렵다거나 의사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기 힘든 경우에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ell, let me give you an example. If your friend looks a little different today, but you can't seem to figure out why, 오늘따라 친구가 뭔가 다르게 보이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you can say, you look a little different today. But I can't put my finger on it. 너 오늘 좀 달라 보이는데 그게 뭔지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영어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later.
Sure.
네, 오늘 배우신 표현 can't put one's finger on it은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또는 또렷하게 생각해내기 힘들다 이라는 뜻이죠. Well,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and let me know how it goes, okay?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리 미합중국 국민은 보다 완전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규정하며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이 같은 내용의 미합중국 헌법 서문은 헌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원칙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방정부에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으며 또 정부의 행동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도 않습니다. 헌법의 초안자들은 정치적 행위는 시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수립하고자 했던 공화국은 정기적 선거, 권력 분산과 균형, 시민 서비스의 자율성, 군의 문민 통치, 선출된 대표자에 의한 법과 제도 집행, 공정한 법률 집행 체계 등에 달려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는 주정부 권한에 따라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헌법의 초안자들은 수세기 동안 폭군의 임의 통치, 끊임없는 전쟁, 법정 모의와 분파주의로 얼룩졌던 유럽의 운명에서 미국은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투명하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정치 제도를 원했습니다. 미국 정부 체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국은 하나의 국가이지만 각 주 정부는 중앙정부의 종속체가 아닌 연합체이고 각 주 정부 고유의 자치권을 헌법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주의 자치권은 미국 헌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헌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미합중국의 최고의 법입니다. 상호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 연방법이 우선합니다. 1863년 끔찍한 내전으로 인해 헌법이 규정한 연합이 붕괴 위협에 놓였을 때 당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로 미합중국 정부의 핵심 정신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